이번 주에 저희들 교독은 창세기 22장과 23장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흩어진 한국을 이해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질문을 보겠는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 드리라. 무슨 뜻인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두 번째는 22장 19절입니다. 이에 에브라함이 그 산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알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브라함 사한 이삭은 신약에서 무엇과 비유될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는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마지막 질문은 23장 18절입니다. 성문에 들어온 해쪽 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아브라함의 소유는 문맥에서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구입한 다른 땅이 있는가? 그리고 누가 나중에 구입하였는가?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배경을 볼게요. 창세기 21장 31절 34절 지난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베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베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 부엘세베에 에살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부엘세베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부엘세베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에 위치한 도시로 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말이 사무엘 17장 11절에 나와있죠. 1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젖을 뗀 후에 약 25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불이 광석을 정령하여 기금속을 드러내듯이 그의 순종을 광화하고 성품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 사람들을 연단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2절에 처음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오죠. 그 침례를 줄 때 내 사랑을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2절 이건 공간복음이기 때문에 언급되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인간적인 노력, 그러니까 육으로 그 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역사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교회에서 보이는 약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만의 육체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할 때가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불로 시험받게 될 것이고 오직 성령의 그 역사만이 그 불의 시험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모리아 땅은 현재 예루살렘 지역, 특히 모리아 산과 골고다를 포함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부엘세베에서 약 30마일, 즉 50km 떨어져 있고 일반적으로 하루에 10마일, 즉 17km를 걷는다 가정할 때 이 거리를 가는 데는 보통 3일, 4일이 걸릴 것입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한과 사원이 나왔죠. 종,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설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예루살렘 근처 모리아 산으로 향한 아브라함의 30마일 여정은 그가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겪었던 그 어려운 교훈들 뒤에 또 이와 마지막으로 그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이런 테스트가 있었죠. 이러한 순종은 종종 우리의 욕망을 희생하는 것을 요구하며 결코 쉬울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할 때. 그래서 항상 그 고통스럽고 그러하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사흘간의 여행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것으로 했죠. 사흘 동안 이삭은 이제 뭐 끌려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었죠. 그는 이삭을 희생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씨가 이삭을 통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는 비록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처럼 이삭의 부활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사환은 이제 성령을 그 상징한 것을 볼 수 있겠죠. 이 문맥에서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아이는 이삭이었는데 그리고 경배란 단어는 성경에 처음 언급됐는데 이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지만은 원래 그 경배란 몸을 굽히다 또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가서 돌아오리라 복수형에 말하는 것은 그가 희생을 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인 이삭이 돌아올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돌아오리라 하면서 복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이삭같이 돌아오리라는 것.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 지우고 자기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게 했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자신의 희생을 위한 나무를 짊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을 예표합니다. 미리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희생시키라 요구하신 것은 제사를 지지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오히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했죠. 그러니까 사람을 제사 드리는 거. 레위기 20장 1절 2절 나오죠.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궁극적 헌신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성품과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의 신뢰를 더욱 깊게 하였고 궁극적으로 그의 순종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이죠. 여러가지 시련을 받으면 우리 기뻐하는 조금 더 부족해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다고 했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 어린 양을 예비하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라고 결국 변화되었죠. 예수를 통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성취되었고 이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죄를 위한 궁극적인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의미하고 있죠. 삼일째 하나님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듯이 우리는 썩어질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된 피로서 우리는 구속되었습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르렀는지라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 젊은 이삭은 저항을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묶이는 것에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죽음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반영합니다. 영어로 foreshadow죠. 미래 보여주는 그림자단 이제 이런 뜻이죠. 구약은 누가복음 22장 42절과 요한복음 17장 1절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이와 같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브라함 비록 어떻게 될지는 알지는 못했지만 이삭을 통해 자신의 몸에서 그의 자손이 계속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고 하느님께서 이삭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6절에 그 하느님 복에 대한 그 나오죠.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르소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하려 했던 의지는 그의 믿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음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이죠. 우리가 하느님께 요구하시는 것을 드릴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넘는 축복과 영적인 유익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끓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더라. 수양이 이삭을 대신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희생이 되신 것을 예수가 희생된 것을 예표입니다. 하느님 이삭을 살리시라고 개입하셨지만 자신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끼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확실히 행해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참고문헌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라고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현재 예루살렘의 성전산으로 알려졌죠. 지금 모슬렘 그 모스크가 들어있죠. 알려진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이 동일한 장소에 훗날 아들 예수의 희생을 통해 아브라함의 예언인 하느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배하시라는 것이 성취되었죠. 예수께서 결국 그 골리앗이란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의 사자는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에 나타나신 그 크리스톨로지라고 그 한국말은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여기로 우리가 크리스톨로지라고 얘기하고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며 너 아들 너 독자를 아끼지 아니한적. 하느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죠. 왜냐하면 맹세할 때 사람은 자신보다 더 큰 일을 가진 것에 맹세를 하죠. 하느님부터 위대한 분이 없으므로 하느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을 보고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아브라함 그 자손에 대해서 축복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죠. 18절 볼게요. 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그 다음에 19절 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 소환에게 돌아와 함께 떠나 부알세베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18절 19절을 볼게요. 이 두 번째 질문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미쳤는지. 아브라함의 신실한 순종은 풍성한 축복을 가져왔으며 이는 그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순종의 수혜자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오신 예수님을 통해 축복을 받았죠. 단지 아브라함의 그 식구들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통해 다른 사람의 축복을 주는 아브라함은 하느님 아버지의 예표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사라는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고 약혼한 이스라엘을 나타나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희생한 것은 2000년 후 같은 산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신 하느님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과 성천 후에 이삭처럼 그의 종이 이제 사환으로 했죠. 그 성령을 나타내고 그의 신부를 이제 이삭이 중매하게 되는 거죠. 이 종을 통해서 이것이 교회죠. 교회를 그분께 모을 때 명시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난 뒤에 고승절까지 주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으셨죠. 그것이 마치 이 종이 사환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갈 때 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것과 그 표정으로 그 보여준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표로 20절 이후에 혹의 아브라함이 고아에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셉과 하수와 빌다스와 아들럿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고 나홀의 처 르우마야 하는 자도 대바와 가함과 다스와 미아가를 낳았더라. 그 후에도 이제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결혼하여 또 많은 자녀를 낳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사라가 127세에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다. 사라는 127세에 사망했는데 그녀의 죽음 창세기 23장과 또 그 앞장의 이삭의 희생 창세기 22장 사이에 시간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은 분명히 25세보다도 나이가 많았음을 알 수 있죠. 알 수 있고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르앗브라의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은 사라를 외도하기 위해 왔는데 그는 아마도 헤브론을 떠나 들판에서 장을 치고 있다가 사라를 외도하기 위해 돌아온 것으로 보였죠. 들어왔다 영어로 보면 감 돌아왔다 되겠죠. 3절 그 시체 앞에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구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기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에게 내어 장사하게 하소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죽음과 매장이 매우 의례적이었으므로 부적절한 매장은 저주로 여겨졌고 예도는 매우 중요했고 따뜻한 기후 때문에 시신은 보통 같은 날에 매장되었죠. 당시에는 장례식장이나 장의사가 없었죠. 5절 6절 해쪽 속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중 하느님이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이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5절 6절 아브라함의 뛰어난 평판은 낯선 사람들이 사라를 위한 매장기를 기꺼이 제공했을 때 분명히 드러났고 이는 하느님을 섬기는데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종종 공동체의 존경과 좋은 평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그 밑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아브라함은 해쪽 속의 아들들에게 에브론과 거래를 중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 그 밭 아래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서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에게 대기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헤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의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들으니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그 밭값을 당신께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롬의 아브라함이 대답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니와 나와 당신 사이 어찌 교계하리까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라임의 말을 쫓아 헤브론 해족수에 듣는 듯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라임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과 에브라임은 전형적인 정중한 협상을 벌였는데 에브라임은 처음에는 자신의 땅을 무료로 제공했지만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에브라임은 400세겔의 값을 은을 말했고 아브라함은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 다음 17절 18절입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롬의 밭을 바꾸어 그 소고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족석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오늘날에도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가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소유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아브라함 매장지를 취득한 곳은 어디냐? 우리가 위에 지도에 보면은 우리가 그 세 가지 그 지도가 그 나와 있죠. 베르쉐바하고 헤브론하고 위에 그 쉐켐이 있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매장지를 얻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가 세켐에서도 땅을 구입했다고 언급하고 사도행전 7장 16절에 그의 손자 야곱은 나중에 세켐에서 이와 동일한 땅을 구입했다는 것 창세기 33장 19절에 나오죠. 이는 원래 소유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른 후손에게 이전되었거나 판매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성경에서 세켐에 있는 토지 소유권의 연대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방대한 것들을 고려할 때 그 모든 이해는 하늘에서 결국 밝혀질 거죠.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 행한 그것을 기록한 바다라도 기록하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와 같은 우리 성경 읽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한번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